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날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또 양측은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미한일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통화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미한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높이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0km이고 약 400km 정도 날아간 뒤 북한의 동쪽 연안 부근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의 예비군 동원령으로 소집된 러시아 군인들에게 신변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투항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로 한 연설에서 항복한 러시아군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투항할 경우 모든 국제조약을 준수하며 포로를 문명화된 방식으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 항복했는지, 자발적 투항이었는지 러시아 측에서 알 수 없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항복한 러시아군이 포로 교환을 통해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경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병력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첫 구구정부 출범 여부를 결정하게 될 조기 총선이 25일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당초 이탈리아 총선은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거국 내각을 이끌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실각하면서 시기가 6개월여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하원의원 400명, 상원의원 200명이 각각 선출됩니다. 이번 조기 총선에선 구구정당이 주축이 된 우파연합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좌파에 속하는 오성운동의 지지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여 실제로 얼마나 의석을 차지하게 될지도 막판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상대로 우파 진영이 승리하면 우파연합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구구당, 이탈리아 형제들의 대표인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극우 지도자로 오르게 됩니다. 이란에서 20대 여성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이란 반정부 시위가 수도 테헤란과 제2도시 마슈하드 등 80개 도시로 확산하며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무력 진압에 나서는 가운데 시민과 경찰을 포함해 적어도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18년과 2021년 UN에서 연설과 공연을 펼쳤던 한국의 방탄소년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미래 문화 특사 자격으로 UN 총회 무대에 서서 다음 세대를 향해 지구촌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었죠.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한국의 세계적인 4인조 유명 여성 그룹 블랙핑크가 UN에서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엔 연설로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악화하고 있다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 씨는 그래서 SDG 13은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리더인 제니는 우리는 이 순간을 포착하고 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로제 씨가 언급한 SDG 13은 국제사회가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개발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 강령인데요. 지난 2015년에 70차 유엔 총회에서 이 새천년 개발 목표를 잇는 새 개발 목표로 이 SDG를 채택했죠. SDG는 17개의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빈곤과 기아 종식부터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교육 보장과 불평등 감소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핑크와 함께 같은 날 유엔에서 연설한 또 한 명의 여성 시인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노란 외투를 입고 등장했던 20대 미국인 흑인 여성 아만다 고먼도 등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뉴욕 유엔 총회 회의실에서 5분여 동안 시를 낭독했는데요. 더 늦기 전에 관심을 두고 깨달아 증오의 시간 속에서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청년들이 자신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세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러 가자, 우리의 세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자라면서 그야말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9월 마지막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투자 이민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영구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가로 영주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10년 동안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아 지난해 6월 중단됐었습니다. 미국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37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들였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와 각종 탈법 등의 논란으로 지난해 프로그램 연장이 필요한 연방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해 신규 신청서 접수가 전면 중단됐었죠. 블룸버그 통신은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 명가량의 신청자는 프로그램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었는데요. 그러다 지난 3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후 신규 신청자가 빠르게 느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일자리가 적은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영주권을 빨리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인들은 고국을 떠나려고 하거나 백업 계획을 찾고 있는데요. 투자 이민 컨설턴트에 따르면 약 만 명의 고액 자산가가 올해 중국에서 480억 달러를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8천 명의 인도인도 떠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올해 두 아시아 국가는 러시아 다음으로 부유층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과 화이자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포용 정책에 발맞춰 향후 3년간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인력 2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보라색 토마토.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은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입니다. 본래 유전자를 변형 조작해 생산성과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농무부는 유통기한이 더 길어졌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보라색 토마토에 대해 해충에 맞서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보라색 토마토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 변형 GMO 생물인데요. 연구팀은 블랙베리와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토마토에 접목하고자 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해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보라색 토마토는 같은 양 기준 블루베리와 동일한 수준의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보라색 토마토를 먹은 실험쥐들이 기존의 토마토를 섭취한 실험쥐들보다 암에서 30% 더 오래 살아남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이번 주 독자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과 미국에서 일정을 다룬 기사를 제일 많이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반 투의 첫날인 20일 185개 나라 정상 가운데서 10번째 연사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했는데요. 북한 문제를 직접 거론했던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핵무기와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책임 의식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의 역할도 강조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거라고 말하면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거라고도 연설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팬데믹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에너지안보와 전쟁 같은 복잡한 도전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자유와 연대를 제시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캐나다 총리하고도 만났죠?
네, 유엔 총회에서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문제, 국제 현안, 또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서 뉴욕에서 디지털 기술 관련 행사와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엑스포에 참여해서 한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만나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긴밀한 대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일 캐나다 토론토로 건너가서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와 면담했고요. 다시 수도 오타와로 이동해서 지스텐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24일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후속 기사로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겠다는 이 정상 간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21일 밝혔다는 기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독자 선택. 계속해서 타이완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네요.
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CBS 방송 인터뷰 내용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해서 종합한 기사였는데요. 먼저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에 개입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고 중국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국에 동참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상호 방위 조약에는 타이완에 대한 방어 내용은 없다는 지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 기업 연구소 앨리스 슈어츠 연구원도 같은 맥락을 이야기했는데요. 타이완의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한국의 중요한 중국과의 경제 관계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온 양안 간의 충돌에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중국 침략에 맞서서 타이완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한국은 자동 개입할 의무는 없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배치와 주한 미군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한국 오산과 군산의 공군 기반 시설을 일본 오키나와 등 공군 기지로 옮길 것이고 주한미군 지상군 주력인 이사단은 한국에 남아있겠지만 경량부대는 즉시 타이완에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직접 수행해야 할 거라는 지적의 의견이 해당 기사에 담겼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이 전기차 관련 소식에도 독자의 선택을 받았네요.
네, 전기차 구매자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에 몇 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 기업의 전기 자동차도 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실은 기사였습니다.
네,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미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고치기 어렵지만 미국의 일자리를 제공할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계획을 미리 승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매튜 굿맨 선임연구원의 제안인데요.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현대자동차의 경우를 예로 든 겁니다.
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기자동차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7,500의 보조금을 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직 전기차 제조시설이 없는 한국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그룹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총 100억 달러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했던 터라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고요. 유엔 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찾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이 미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이 창의적 해결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에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제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단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매튜 굿맨 선임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가까운 동맹,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 역량을 보유한 동맹과 협력하는 데 진지하고 더불어서 반도체 경쟁의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그 그룹에서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들 생각도 들어볼까요?
네, 아시아 무역 전문가인 시오코 고토 윌슨 센터 연구원도 미국이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미국이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가도록 계속 놔두지는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꾸준한 자본 투자는 미국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미국이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용량 배터리 관련 투자는 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은 산업 호황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걸로 내다봤고요. 정보 공유와 정보 보완으로 그 협력이 이어질 걸로 관측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스테판 해거드 교수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논란을 해결하는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이고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한국을 이런 입장에 두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미한 자유무역 협정 협상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트위터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에 투자하라고 압박하면서 법과 규제로 차별하는 건 지속가능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이 늘고 있다는 소식 또 들어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북한을 오가던 열차 통행이 막히면서 선박이 주요 교역수단이 된 걸로 보인다는 함지아 기자 기사인데요.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근거로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항구에 기항했거나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이 19척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에 19척,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까지는 일주일에 20척에서 30척의 북한 선박이 해외로 출항했었고요. 제재 이후에는 20척 미만. 그러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일주일에 10척 미만이 중국 항구에서 발견됐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 수가 평소보다 많아진 거고요. 기항하는 중국 항구도 다양해진 것을 주목했습니다.
네, 낯선 이름의 중국 항구도 보인다고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 선박에 머무는 중국 항구가 다이렌과 룽커가 중심이었고요. 가끔 저우산 항구 인근에도 나타났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 19척이 모인 곳에는 펑라이항과 칭다오도 있었습니다. 마린 트래픽 분석으로는 선박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항구에 기항하는 중국 선박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최근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올 4월에 재개된 양국의 화물 열차가 중국 단둥 지역에 신종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된 이후에 양국 간의 선박 운항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주목한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북한하고 중국의 무역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요, 8월에 북중 교역액은 9,032만 달러로 7월에 7,271만 달러보다 24% 정도가 늘었고요. 지난해 8월보다는 214%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 보낸 8월의 수출 규모는 2,878만 달러로 두 달 연속 1,000만 달러를 넘었고요. 수입액도 6월에 1934만 달러, 7월에 5973만 달러, 그리고 8월에는 7154만 달러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 8월에 6억 2890만 달러, 또 대북 제재 이후인 2018년 8월에 2억 1986만 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미주 한인사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884년 개화파의 단독 쿠데타였던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김옥균과 박영효, 서광범 그리고 서재필 등은 일본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태운 배는 1884년 12월 13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서재필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도쿄에 도착했지만 일본은 이들을 박대했습니다. 서재필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죽을 뻔하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은 돈도 없고 숙소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천대했고 때로는 실제로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다. 나는 몇 달 동안 일본에 있던 동안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때로는 이틀 동안 굶기도 했고 때로는 유숙할 곳이 없기도 했다. 요코하마에 있던 한두 사람의 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여기서 요코하마에 있던 미국인 한두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미국 성서공의 일본 지부 총무로 그곳에서 활동하던 헨리 루미스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머물며 준비하던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루미스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서재필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루미스와 김옥균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서재필은 루미스 집에 들어가 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로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서강봉과 의논하여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이를 동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박영효도 같이 가겠다고 나섰지만 김옥균은 일본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무렵부터 여비를 마련하고 루미스와 선교사들로부터 소개장을 받아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고 서재필 일행은 마침내 미국 행배를 타게 됐습니다. 서재필과 서강범 그리고 박영효 일행은 1885년 6월 11일 드디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며 이 나라 풍습에도 익숙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생소한 곳에서 우리는 온갖 고초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귀족이던 박영효 씨나 불과 1년 전까지 워싱턴 우리 공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서광범 씨의 지위를 알아보는 이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 아무 명목 없는 나인지라 나 자신을 남이 몰라준다고 물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거친 파도에 밀려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한 쓰레기처럼 외롭고 가엾어 보이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가지고 간 선교사들의 소개장을 가지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주일 동안 마음의 고통과 물질의 궁핍을 겪다가 끝내 세 사람은 같이 지내기가 곤란하여 따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박영효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무관심한 미국에 머물기보다는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서광범은 조선에 제일 처음으로 파견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 형의 도움으로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에 서재필은 홀로 샌프란시스코에 남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홀로 남은 서재필은 어떤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어떤 일자리라도 성심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가장 쉬운 일이었다고 회고하는 일은 일당 2달러에 가구점 광고지를 집마다 배부하는 것이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나는 1년 아니면 그 이상을 샌프란시스코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그 시기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 일했다. 가장 좋은 일자리는 그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문 앞에 가구점의 광고 전단을 배부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언어 능력이나 영업 소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와 발만 있으면 됐고 그 까닭에 하루에 10마일, 16km가량을 걸어야만 했다. 일당은 2달러였고 주일마다 5일과 반나절을 일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어를 배우러 YMCA 학교에 다녔다.
이런 서재필의 육체노동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대의 이황직 교수는 미국에서의 노동 경험을 통해 서재필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내렸으니까 청년이 이제 서재필이 21살에 불과한 청년이죠. 영어도 잘 못하고. 이때 처음 만난 사람들은 결국 그 막노동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막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 노동은 원래 천한 사람만 한 일이었는데 서재필은 어쩔 수 없이 오직 생존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돈만은 아니었죠. 서재필은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이 자유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의 자유가 그들의 종교인 개신교에 이어져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1년간 주경 야독의 시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부에서 온 58세의 신사 존 웰스 홀렌백이었습니다.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광업으로 재산을 축적한 홀렌백은 여름휴가차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들렀다가 서재필이 다니던 교회에 제임스 로버츠 장로의 소개로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서재필이 마음에 들었던 홀렌백은 그를 자신이 운영하는 탄광이 있는 윌크스베리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1886년 9월 서재필은 홀렌백이 이사로 등재된 사립 해리 힐맨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홀렌백과 학교 교장에게서 미국에 귀화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져 서재필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를 마치고 언젠가 조선에 들어가 봉사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1890년 6월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습니다. 서재필은 1889년 6월 4년제 고등학교를 3년 만에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 서재필의 진로에 다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홀렌백의 지원을 받아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라파예트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홀렌백은 서재필이 조선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서재필의 대학 진학 후원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단절된 서재필은 힐맨 고등학교의 에드윈 스콧 교장의 집에 한때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은 이곳에서 그의 인생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바로 법조인 출신이었던 스콧 교장의 장인이었습니다. 법조계 출신의 노인에게서 서재필은 미국 민주정치의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 과정과 관행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만남에 대해 서재필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 학교의 교장 댁에서 기숙하였는데 역시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교장의 장인으로부터 미국 생활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특전을 누렸다. 그는 퇴직 법관으로 주와 중앙 입법부에서 다년간 봉사한 분이었다. 그는 밤마다 입법과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말해주었는데 미국 생활과 제도를 알기에 목마른 나에게는 유익하기만 할 뿐 아니라 재미만으로도 견줄 데가 없었다.
이제 서재필은 다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데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데이비스라는 워싱턴 DC 소재 대학 영문학 교수가 친구인 스콧 교장을 찾아 윌크스베리에 들렀던 것입니다. 스콧 교장은 그에게 서재필의 상황을 소개했고 데이비스 씨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안 박물관 하객관인 오티스 메이슨 앞으로 서재필에 대한 소개장을 써줬던 것입니다. 소개장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 서재필은 스미스소니언에서 임시직으로 미술품 감정과 정리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후 메이슨은 서재필을 미 육군 군의감 산하 의학도서관 관장인 존쇼 빌링스에게 소개했고 빌링스는 서재필을 의학도서관의 정식 사서로 고용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오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서재필 두 번째 시간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서재필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주원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 24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2,700만 표를 얻어 2,200만 표를 얻은 공화당의 웬델 윌큐 후보를 500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긴급히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국 총리는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와 항공기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 총리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가서 영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립 정책을 바꾸고 영국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한 영국이 혼자서 독일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면 미국은 전쟁을 피할 수도 있다는 말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의회는 치열한 논의 끝에 영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미국은 독일과의 전쟁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941년 3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 해군의 군함이 수리를 위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미국은 독일이 통제하는 선박들을 나포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미국 은행에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 자금을 인수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더는 두 나라 간의 전투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1941년 9월 독일의 잠수함이 미국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독일 잠수함의 발포로 미국 선박이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일어난 다른 해상 공격으로 많은 수의 미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1년 말에 이르자 미국과 독일은 거의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대부분은 계속 평화를 희망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고 짐작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을 향해 첫 번째 타격을 보낸 것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느리게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관습과 전통도 하루하루 천천히 흘러가지요. 하지만 어떤 특정 사건이 단번에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발명가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것이나 스페인 탐험가 코르테즈와 아즈텍 왕 몬테스마가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역사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 역시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하와이에 있는 대규모 미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면서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 공격은 군사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미국 역사에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피하려 했던 미국인들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지각하게 됐죠. 역사적으로 세계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미국의 전통이 끊어졌습니다. 이 진주만 공격은 미국 역사에서 어느 짧은 시기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진주만 공격과 함께 끝났고 1918년부터 1941년까지 23년 동안만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미국의 정치와 문화, 전통에 있어 중요한 변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20년 미국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1920년 미국 유권자들은 민주당 출신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진보적인 정책을 더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미국이 새로운 국제연맹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열망에 지쳤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두 명의 대통령,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허버트 후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출신 보수파였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안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 이번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 할리우드의 인기 연예인 도리스 데이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적으로 사랑받던 불멸의 히트곡 Que sera, sera. Que sera. 에세라세라는 스페인어, 영어로는 whatever will be, will be 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물었죠. 난 뭐가 될까요? 예뻐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엄마는 말했죠. 케세라세라.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단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케세라세라. 미리 알려 하지 말아라.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Said I. 이 노래는 1956년에 개봉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 영화 The Man Who Knew Too Much, 한국어 제목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주제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해 당장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고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1위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6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케세라세라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불리웠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이자 배우, 텔레비전 쇼 진행자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연예인이었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1960년대 초반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박스 오피스 스타, 즉 영화관 입장객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배우였습니다. 데이는 20년간 록 허드슨, 클라크 게이블, 캐리 그랜트 등 당대 최고의 남자 배우들과 함께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같은 시기 여배우로는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빛나는 금발과 맑은 목소리가 상징인 데이는 약 650곡의 노래를 불렀고 케세라세라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또한 68년에서 73년까지 장수를 누린 텔레비전 코미디 쇼 도리스 데이 쇼의 진행자이기도 했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1922년 4월 3일 미국 중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조셉 카페로프와 어머니 메리앤 카페로프의 3남 1녀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는 합창단 지휘자였습니다. 도리스의 정식 이름은 도리스 메리앤 카펠호프였으나 나중에 도리스 데이라는 예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스 데이가 처음부터 가수를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무용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스는 자라면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때는 지역 무용대회에서 우승을 할 만큼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37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직업 무용수가 되려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스는 좌절하지 않고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도리스가 처음 가수로서 노래를 부른 건 지방의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빅밴드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빅밴드는 10명 이상의 멤버로 구성된 악단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빅밴드에서 활동하던 동안 그가 부른 Day After Day, 날마다라는 곡은 처음으로 인기 순위 정상급으로 올라서는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당시 도리스 데이의 노래는 친근함을 주는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44년 그가 부른 노래 센티멘탈 저니는 레코드 100만 장 이상이 팔리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Gonna take a sentimental journey. Gonna set my heart at ease. Gonna make a sentimental journey to renew old memories. Got my back. 1946년에는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는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배우 활동을 하면서 솔로 가수로서 노래도 계속 불렀습니다. 1948년 곡 Love Somebody는 또 하나의 히트작이었습니다. 영화음악이 아닌 노래로 마지막 히트를 기록한 곡은 Everybody Loves a Lover였습니다.
가장 크게 인기를 끈 노래는 1950년대 중반 나왔습니다. 하나는 도리스 데이가 카우걸로 등장한 뮤지컬 칼라미티 제인에서 부른 시크릿 러브, 비밀의 사랑이었습니다. Once I had a secret love that lived within the heart of me. All too soon my secret love. 또 하나가 바로 캐세라세라였습니다. 이 곡은 도리스 데이의 상징이 됐고 텔레비전 시리즈 더 도리스 데이 쇼의 주제 음악이 됐습니다.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á, será. What will be, will be.
영화에서 도리스 데이의 최고 흥행작으로는 파자마 게임, 필로우 토크, 무브 오버 달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영화로 도리스 데이는 그 시대 인기 정상의 여배우가 됐습니다.
1960년대 말 그녀의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은 스크린에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 대신 데이는 1968년에서 1973년까지 계속된 텔레비전 프로 더 도리스 데이 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연속극에서 도리스 데이는 두 아들을 시골로 보낸 미망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But don't worry about us, Doris. I mean, he's already been offered another position.
Where? Four Winds.
Four Winds? Oh, I don't want to hear about that place. It bores me. It's so overrated. Well, I know it is, but when a man like Dudley...
정상급 배우였지만 도리스 데이는 은퇴에 가까울 때까지 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1999년, 2012년에는 세 차례나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의 명성의 거리에도 헌정됐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4년 그녀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1975년 영화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물 보호 운동에 바쳤습니다. 데이는 10대 시절부터 다친 동물들을 집에 데려와 치료하는 등 동물 사랑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영화 촬영을 할 때도 등장하는 동물들이 적절히 보호를 받지 않으면 출연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데이는 1978년 도리스 데이 애완동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제정 등 전국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연맹을 창설하고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데이는 거액의 개인 자금을 기금에 제공하는가 하면 자신의 소유품을 경매에 붙여 수익금을 동물보호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도리스 데이는 2019년 5월 13일 캘리포니아 카멜밸리 자택에서 9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데이는 생전에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묘비도 새기지 말도록 유지를 남겨 공개적인 추모 행사 없이 조용히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At last, my heart's an open door. Secret love's no secret anymore. 이 시간에는 1950년대와 60년대 불멸의 히트곡 캐세라세라를 부른 배우이자 가수 도리스 데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